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11월 1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19장 야곱의 우물가에서를 읽어보라. 사마리아 여자는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고 나왔다. 그 여자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들보다 더욱 능률적인 선교사임을 증명하였다. 제자들은 사마리아가 훌륭한 선교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무런 표시도 보지 못했다. 그들의 생각은 장래에 맞춰야 할 큰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 바로 주변에 거두어야 할 영혼의 수확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던 그 여인을 통하여 온 동네가 구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 여자는 그 빛을 즉시로 자기 이웃에게 전하였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게 만든다. 시대의 소망 195.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우리 문화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금기와 편견은 무엇인가?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 2. 예수님이 동족들에게 받았던 대접과 달리 사마리아인들에게서 따뜻한 환영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해보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음을 말한다. 낯선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하고 놀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런 비밀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녀를 대하신 모습은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진리에서 우리는 어떤 위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4.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서 지금까지 공부해온 요한복음의 어떤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LT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펴서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또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기 원하오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운 죄악들의 요소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주님께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숲 학교라는 0에서 13세에 위한 학교를 열었습니다. 이 학교를 열려면 건물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너무나 크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돈과 여러 시설들이 준비되기에는 시간과 또 여러 장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시작하게 도와달라고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이버로 이것을 먼저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을 가진 부모들을 데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부모 교육을 하여서 부모가 교사가 되어 가정 학교를 운영하는 그러한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말씀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의 교과목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동역자를 구하고 있는 중에 저와 함께 이 일들을 함께 해주셨던 유아교육 전문가 외에 또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일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 오신 한 선생님을 함께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역자를 만나신 하나님께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에 이 학교가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36 학교가 세워져 있지만 성경 시간 외에는 아이들이 성경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또 부모가 영적으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희귀한 일들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직접 자신의 자녀를 말씀대로 키울 수 있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이 학교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기 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고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 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에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염이 없이 부지 중에 오시란 자로 그곳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제 있었던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언제부터 있으셨던 분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 상고하여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태초부터 계신 분임을 알리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상고하여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상고하여 볼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하셨으며 또한 어떤 기적과 이사로 기적으로 또 이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들이 여태까지 항행군하고 전쟁을 이겼다는 것을 상고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어떤 민족에게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한 분만이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 다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교훈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의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시고 도와주시고 개입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 왜 400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 이 모든 일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보다는 이 고생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 라고 불만과 그리고 원망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렇게 통과한, 시험을 통과한 백성들에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너를 택한 이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할 일들에 대해서 How to do 명령을 하십니다. 유일한 하나님, 한 분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알아 명심해라.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게 누구에게 그러냐?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다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그 내가 준 땅에서 오랫동안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보면 도피성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구별한 것입니까? 원한 없이 보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것을 아셨고 억울하게 죄를 짓고 거의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보전할 수 있도록 피할 곳을 두십니다. 도피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평원에는 길라 라몬과 그리고 바산 골란에 아셀과 갓과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따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따로 도피성을 두시는 것입니다. 왜 도피성을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에게도 부지 중에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피할 곳을 주셔서 그곳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자 결심하며 주를 따르고자 하는 저에게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과 후손에게 이 하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지은 저의 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에 피해서 예수님께 피해서 그 예수님께 그 자유함, 죄사함을 받고 회개함을 통하여 그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꼴지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좁은 마음, 게으름, 상처,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 피하라라는 그러한 음성으로 도피성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제 후손들이 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교회와 친인척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부끄러운 선지자 이런 제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누가 참 선지자이며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또 선생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멸망케 할 이단을 스스로 끌어들여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했는데 그가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 발람입니다. 발람의 이름은 성경에 꽤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름들이 부정적인 일들을 이야기할 때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여기 발람의 이름이 기록된 몇 구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미가서 6장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기록의 말씀들은 모두가 부정적이고 실패한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일곱 교회는 당시 교회들의 상황과 지구 역사에 등장하는 기독교회의 역사적 상황을 이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였지요. 그런데 여기 발람의 이름은 바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인가? 버가모 교회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AD 313년부터 538년까지를 상징하는 교회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일곱인의 계시에서는 세 번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검은색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계시는 서로 평행구절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로 상징된 AD 313년부터 538년까지의 기독교 역사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발람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또 검은색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발람이라는 표현과 검은색 말 모두 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표현입니다. 당시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특별히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로의 개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드라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국가였습니다. 황제도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 당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도 도미시안 황제 때 반모순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로마의 지하묘지인 카타콤베에 들어갔습니다. 잡히기라도 하는 날이면 노예선을 타거나 사자나 짐승의 밥으로 검투장에 불려나갔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AD 100여 년부터 313년 사이에 그 핍박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대를 요한 계시록에서는 서문학교의 시대로, 붉은 말의 시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시대이지요. 그러다 보니 로마 정부에서는 이들을 향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대타협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대신에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대신에 당시 기독교인들의 예배일이었던 토요일 대신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예배일인 일요일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안은 기독교인들의 대단한 호기심과 구미를 당기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당해온 수많은 핍박들을 떠올려보면 이 정도야 타협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AD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 모든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인 일요일에 모든 노동을 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가슴 누리던 신앙생활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그리스도라는 그 말도 떳떳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도 쉬워졌습니다. 황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따뜻한 봄바람이 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시대를 발람의 교훈에 비유하고 암흑을 상징하는 검은색 말로 표현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타협의 산물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예배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일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타협의 시대, 암흑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일이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인 태양의 날 일요일로 변경되어 버린 것입니다. 바야흐로 종교 대타협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리는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충실히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이야말로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은 타협에 굴하지 않고 그들의 참신앙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들은 정들었던 고향과 가족, 친척, 친구들을 떠나 알프스 깊은 산속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들을 왈덴스인이라고 부릅니다. 왈덴스인들은 자신들의 참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알프스 깊은 산속 피드몬드라는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발람을 이런 부정적인 사람의 대명사로 성경에 기록했는가? 도대체 발람은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낙인이 찍혔는가?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사이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야기 대략을 정리해보자면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을 정복한 후에 모압 부근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모압은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모압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모압의 왕은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이웃 나라들이 차례로 정복당하는 것을 보면서 불길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과 매우 친했던 당시의 미디안 족속의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민수기 22장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리고 특별히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수기 22장 5절 6절 그가 모압 왕 발락이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의 신하들은 왕의 이 편지를 들고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고 있는 선지자 발람을 찾아갔습니다. 일찍이 발람은 선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배도와 탐욕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좋아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이런 모습을 미리 알고 있었던 모압 왕 발락이 신하들에게 재물을 듬뿍 안겨 보냈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 보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 들고 찾아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왕의 부탁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발람은 그들을 즉각 돌려보내지 않고 하룻밤을 묵고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발람을 찾아온 사람들을 발람은 그냥 돌려보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발람의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좌 선지자 439쪽에 보면 발람은 자기의 저주가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이 지상이나 지옥의 어떠한 반대 세력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발락 왕의 사신들을 즉각 돌려보내야 함을 발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멈칫거렸습니다. 이혼의 신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자기 집에 이유하도록 발람이 강청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강력히 요청한 것입니다. 감히 위험하게도 유혹과 장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사신들의 말에 우쭐했습니다. 사신들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람이 거만해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사신들이 내어놓은 값진 뇌물들과 부귀영화가 그의 탐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신들을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자 마지못해 다음날 아침 발람은 모압과 미단의 장로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발람에 대해 표현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탐욕의 죄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탐심을 가지고 사탄은 발람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발람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간 발락의 신하들은 왕에게 발람이 동행을 거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발락 왕은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사신들을 발람에게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 청컨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람은 두 번째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짐짓 양심적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한 척 하면서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을 준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는 왕의 호를 듣고 싶은 생각이 물밀듯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왕의 신하들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요청했습니다.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밤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 양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20절.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을 이미 읽으셨습니다. 발람이 어떻게 하든지 가려고 작정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허락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람은 드디어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 달려갑니다. 가면서 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비록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타고 가던 나귀에게 창피를 당했지만 그것들도 발람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왕 발락의 극진한 환영과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신당에도 쫓아갔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은 끝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발락 왕이 세 번이나 요청을 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람은 히브리 민족의 역사뿐 아니라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승리하고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발람의 입술에 담과 같이 외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로 7절. 야곱이여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배신자 발람의 입술을 빌어 모압의 멸망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간 발람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락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계책을 발락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의 음탕한 예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석시켜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거기에 남아 친히 그 일이 성공하도록 조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악마적인 계획이 성공을 거두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벌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사이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13장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발람은 이렇게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발람이 원하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이 원하던 죽음은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나는 발람은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발람도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탐심이, 욕심이 그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인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교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탐심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선지자 발람은 모압왕 발락의 유혹을 뿌리시지 못했습니다. 발람은 당대 유명한 술사였습니다. 여호수아 13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변에 그의 명성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왕은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만일 발람이 그들을 저주한다면 모압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높은 신하들을 시켜 든든한 복채를 들고 가겠습니다. 그 정도면 발람이 충분히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발락의 신하들이 발람을 찾아왔을 때 발람은 단번에 그 제안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탐심에 눈입은 발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허락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탐심을 제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탐심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를 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가기를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나선 발람이 길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발람은 그때라도 뒤돌아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탐심에 눈이 멀어버린 발람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꾸역꾸역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십시오. 하지 말라 하시면 멈추십시오. 그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발람은 발락의 뇌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뇌물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삭스는 그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가룟 유다와 더불어 부끄러운 선지자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선지자 발람을 통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별 앞고 다시 눈물 앞고 다시 슬픔 없는 우리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며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이별 앞고 다시 눈물 앞고 다시 슬픔 없는 우리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며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사랑하는 내 형제여, 지금은 이별에도 저 하늘 나라다면 우리 즐겁게 서로 만나겠네.
하늘 종소리 딩동 퍼지네. 깊은 찬미가 딩동댕 울려나오네. 우리 모두 다 딩동댕
만나서 기쁘게 노래 부르겠네.
할렐루야. 다시 이별 앞고 다시 눈물 앞고 다시 슬픔 없는 우리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면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이별 앞고 다시 눈물 앞고 다시 슬픔 없는 우리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면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기쁘게 노래 부르겠네.
할렐루야. 다시 이별 없고 다시 눈물 없고 다시 슬픔 없는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면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이별 없고 다시 눈물 없고 다시 슬픔 없는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면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이별 없고 다시 눈물 없고 다시 죽음 없는 우리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면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이별 없고 다시 눈물 없고 다시 죽음 없는 우리 하늘나라 눈에 보이네. 주님 오시면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씻어주시리라.
주의 힘 찬양해.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